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한 1년 반 정도 목양한 다음에 개척하고 목회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개척한 지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났을 거라고 제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해서 봐왔듯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을 사도 바울은 늘 복음으로 제시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복음으로 너희들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 교회가 마주하고 있었던 문제, 그들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가 오늘 보면 17절 이하에 좀 나오는데요.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 도리어 해롭다라는 이 단어는 이 비교급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모였는데 너희가 모이는 것보다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게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어떤 모임이었길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너희가 모이지 않는 게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18절을 보시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라고 합니다. 여기 교회에 모일 때라고 하는 어구만 보면 마치 이들이 교회라는 장소에 모인 것 같지만 그래서 애처치 같지만 사실은 원문을 직역하면 애저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애저 철치로 번역을 해둬요.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어떻게 모였냐면 교회로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게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 안에 맥락을 보시면 이들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거냐면 예배하려고 모인 겁니다.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게더 나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 이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들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너희가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게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19절, 20절 이하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가 드러나는데 당시의 시대적 이 상황, 배경에 대한 저희가 선의가 있어야 요 본문이 조금 더 이렇게 잘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이 소위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을 초대교회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신 이후에 한 100년 안쪽에 막 생겨났던 교회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당시의 초대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굉장히 독특한, 사회 구성원들이 모인 공동체였는데 그게 왜 독특했냐면 교회 안에 여러 사회 계층들이 골고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래 이제 더 많이 나오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 절대 중산층만 있었다거나 혹은 이 소위 노예들과 노동자들만 있었다거나 혹은 상류층만 있었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계층들이 다 골고루 균형 있게 분포된 것, 사회 구성과 거의 다르지 않았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고들 합니다. 당시에 한 25% 정도가, 사회의 한25% 정도가 상류층이었고, 나머지 75%가 중산층과 이 노예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통들 이야기하는데, 교회도 이러한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저희야, 그냥, 그래, 식사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노예와 종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니요. 남자와 여자가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니요.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었어요. 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였던 건죠. 어느 날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한 6시 정도 예배를 드린다고 저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다, 당시에는 예배를 할 때마다 성찬을 했는데, 이 성찬식이 그냥 저희가 요즘에 먹는 요 카스테라 요만한 거와 요만한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 이렇게 배불리 먹었던 시간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저녁 6시 예배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 다 오질 못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늘 저희가 순모임하면서 모이는 것처럼 이 팟럭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집에서 자기 음식을 들고 왔어요. 함께 먹을 음식들을. 그래서 제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들고 올 수 있었던 사회적인 계층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소위 상류층이었을 겁니다. 주인들, 고용주들. 이 사람들은 시간을 그래도 나름 자기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특별히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은 주인이 그날 일이 끝났다고 얘기할 때까지 일이 마친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시간을 관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되었는데 노예들이 오질 않습니다. 어떤 노동자들은 헐레벌떡 일이 끝나자마자 샤워도 못한 채 뛰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맞춰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함께 이 사람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성찬에 쓰였던 건 요즘에 저희가 보는 포도주스가 아니라 실제 알코올이 들어간 포도주를 마셨죠. 거하게 먹고 거하게 취해서 다 널브러져 있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예배 시간이 한참 지나 성찬까지 다 끝났는데 이제 막 노예들이 일을 마치고 달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인이 먹던 남은 음식이라도 먹어서 저녁에 한 끼를 때우곤 하는데 그날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 예배에 가면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성찬하며 식사교제를 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도착했는데 이미 예배가 끝났고 성찬도 식사도 다 끝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가 않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이 2년 전, 3년 전에 개척했을 때만 해도 교회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교회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본인들이 배고파서 먼저 식사하고 끝낸 걸까요? 오늘 본문 22절은 이들이 어떻게 이 노예들을 더 하류계층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었던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일부러 부끄럽게 했던 겁니다. 늦게야 도착한 사람들은 여전히 넘을 수 없는 사회적인 선 앞에서 배를 골아가며 아마 마음으로 울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 있냐고. 그게 교회냐고. 차라리 그럴 거면 니들 예배드리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독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를 배려해야 된단다. 너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꺼내냐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여러분 지금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성찬에 대한 얘기가 이 문맥상 맞습니다.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이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 때문입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17절을 보시면 앞선 문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은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을 함께한 사람들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몸을 먹을 때에 그분의 몸을 함께 먹음으로 그분의 양분과 그분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양분과 우리의 피와 우리의 세포가 됩니다. 그분의 DNA가 오늘 나의 DNA가 되는 일이 바로 성찬에서 떡과 피를 먹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나만 한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지체들도 함께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주 안에 한 몸과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 그게 성찬의 의미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곁에, 아니, 여러분 몸끝, 손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거 아파가지고 안달이 나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내 곁에 있는 지체가 지금 마음으로 울고 있는데, 소외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슬퍼하고 있는데, 넌 어떻게 그들의 아픔을 알지 못하냐고. 너희가 했던 성찬이,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했던 성찬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라고,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라고, 너희가 한 몸이 되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이 해독제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배경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절기였죠?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유월절까지 기다리셨다. 그날 저녁에야 모든 일이 이제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죠? 마지막 열 번째 애굽에서 겪었던 재앙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예수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놓으면 죽음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죽였네 하고 넘어갑니다. 피를 보고 이미 죽였네 하고 넘어가는 게 유월절, 넘어갈 유자에 넘어갈 월자를 씁니다. 유월절입니다. 그 안에 이방인이 들어가 있으면 이방인은 살까요? 정말 살아요? 삽니다. 왜 살아요?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그 안에 애굽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애굽 사람은 살았을까요? 애굽 사람도 삽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근거와 이유는 그 사람들이 어떤 혈통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조건과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부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명성과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날 저녁 유월절날 밤에 성찬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대단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 명절마다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이 가장이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고, 특별히 그날은 어린 양 고기를 먹는 날이라 되게 아이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들의 문화입니다. 유월절날 밤 예수님께서 집안의 가장과 같이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근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야. 이게 내 피야, 얘들아. 근데 그날 하나가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될 음식이 하나 없습니다. 뭐가 없죠? 어린 양 고기가 없습니다. 왜냐면 예수께서 그날 밤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시고 사망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너희가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수 있던 이유가 너희들의 조건과 너희들이 얼마나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는지,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차별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느냐고 지금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안의 한몸된 지체 여러분, 전 늘 주안의 한몸된 지체 여러분이라는 이 억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복음의 심장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찬을 했으니 주 안에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러니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27절의 말씀은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데요. 2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문맥상 이거는 한 주 동안 죄를 많이 지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건 카톨릭적인 사고입니다. 카톨릭은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한 주간 열심히 고해성사를 해야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말하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을 합당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을 모를 때, 내 곁에 있는 지체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의 아픔을 몰라줄 때, 곁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할 때, 소중히 여기지 않으려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그거는 주의 몸을 업신 여기는 일이라고, 그럴 거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모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교회 안에서 저희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 몸이라 여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순모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순모임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죠?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골라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냥 같은 지역에 묶였는데 갑자기 한 순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한 공동체입니다. 한 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순입니다. 그러니 거기 들어가셔서 나랑 코드도 안 맞고 나랑 문화도 안 맞고 나랑 여러 가지로 맞지 않지만 그가 나와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줄 알고 그가 나와 함께 주의 몸을 나눠 나와 한 몸인 줄을 알고 그를 소중히 여기며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 그게 순입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KCPC가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